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미북 대화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카이로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북한이 언제 미국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회담 테이블에 무엇이 올라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을 할 경우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힘을 합쳐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요르단과 터키, 레바논 그리고 쿠웨이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대화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신의 전용기에서 가신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이 같은 입장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의 압박 공세는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도 모른다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환영행사에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접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IOC가 12일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0일 IOC와 한국 북한의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바우 위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방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당사국이 북한의 초청을 환영했다며 우리는 스포츠 측면에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은 2월 25일 막을 내립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운동을 이끄는 미하일 샤카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이 12일 괴한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샤카슈빌리는 이날 복면을 한 괴한에 납치돼 모처로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카슈빌리 한 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납치 사실을 전하며 괴한들이 석 대의 미니밴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샤카슈빌리 측근들은 그가 조지아에서 폴란드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샤카슈빌리를 납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샤카슈빌리의 변호인은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추방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조지아 대통령을 역임한 샤카슈빌리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민권 문제를 둘러싸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 하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조성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평화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상 체결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유태인 정착촌 건설과 관련해 정착촌 건설은 평화조성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출발 뉴스 쇼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출발 뉴스 쇼는 VOA 저녁 방송과 아침 방송 사이 매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월 13일 화요일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대북 압박에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계속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특사로 파견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인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한동맹의 균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라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특사로 청와대를 예방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 북한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방북 요청을 미한동맹과 국제사회 공조의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입니다.
일단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들여야 된다. 결국은 남북공조로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불가피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한국이 나서서 위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미한 관계에도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에 지낸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도 이번 방북 초청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국 정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남한이 현금이든 뭐 경제협력 약속이든 대규모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겠죠.
이 같은 배경에는 전례 없고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정책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특히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대북 압박과 제재로 인한 피로감이 북한 전역에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 대북 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으로 처리된 사면 초과의 국면을 남북관계 활로를 통해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죠. 핵은 보유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파격적인 확대를 통해서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여정 동생을 보낼 때부터 이미 뭐 그런 의도는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보유국을 주장한 것처럼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전성훈 위원입니다.
대전제는 그 핵보유국으로 그냥 남는다는 거죠. 그 하에서 이제 남한과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건데 한반도는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보고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미 관계를 가급적 벌려놔야 되니까 한미 간의 갈등을 많이 유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지낸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따라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해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비핵화 대화를. 그렇게 선언을 하면 문 대통령이 뭐 평양을 방문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전성훈 위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거나 핵활동 동결로는 의미가 없다며 핵보유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비핵화 CVID를 하겠다라는 확언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김정은으로부터 국제사회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저 정도로 하면은 핵을 포기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조치가 없으면은 그 정상회담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압박 정책이 훼손되거나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태 소장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공조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밝혔죠. 그럼 이거는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움직임 자체가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그다음에 남북 간의 뭐 일정한 형태의 대화를 한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대화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비핵화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병행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압박을 통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제재 유지 필요성을 포함해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 대변인은 그러나 향후 성사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대북 압박에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계속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사흘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가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미국으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계속 북한을 고립시킬 필요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는 빛이 셀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문 도중에 두 지도자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자신들의 논의 중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이끈 북한 고위급 대표단 사이에 면담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망과 투명성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하지만 북한에 최대한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이야 욕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국을 떠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보다 앞서 10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가를 선전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을 비판한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볼턴 전 대사 발언이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선전과 가식이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김씨 정권의 억압과 위협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또 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관계에 감사한다며 미국은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을 이끈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에 도착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중에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자들을 면담했지만 북한 측 인사들과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놀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 씨 일가의 각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is following the Kim family regime playbook. None of this should be a surpris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한국 방문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방북 요청은 놀랄 일이 아니라며 과거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초청했을 당시의 행동과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정보 전쟁을 비롯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언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가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일가의 이런 영리한 노력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속아야만 영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평화 공세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김 씨 일가가 기울인 노력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북한의 이런 공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김정은이 최근 분위기를 분열하고 정복의 기회로 본 건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긴장 완화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 카운슬 연구원은 북한의 방북 요청을 비롯한 평화 공세를 대북 압박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가해진 전례 없고 포괄적인 제재가 북한 경제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매우 드문 매력 공세에는 이런 현실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집요한 남북 대화 요구가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이 바라보는 제재 무력화 방법 중 하나는 한국이 남북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통해 이미 제재 침식 현상이 작은 규모로 나타났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평양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지만 북한의 각본에는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오랜 기간 중심축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평화 공세의 궁극적 목표점이 미한 동맹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이런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김 씨 일가로 이루어진 정권의 생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목표 아래 동맹을 분열시키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어 한국으로부터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팔 부원장은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당장 3, 4월에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국 정권은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침묵과 방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역량을 과시하길 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군사훈련과 관련된 이런 논의가 동맹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갈 경우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지만 이미 주도권은 김정은 손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미리 협의만 한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초청에 응한다 해도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 정부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한국이나 미국이 허용할 때에만 깨질 수 있다면서 동맹은 북한의 전략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대통령이 트위터에 의견을 표출하는 식의 접근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북한의 당근이 아닌 채찍만을 가한 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최대 압박은 외교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 화해 분위기를 비핵화 기회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처럼 남북 화해는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 정부가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미한 관계와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1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만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방북 시점과 조건을 미국과 충분히 조율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영내 안정과 미북 대화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한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It's hard to, of course, always know what the North is thinking, but we have seen the North.
북한의 생각을 읽는 건 늘 어렵지만 과거에 북한이 미한 관계를 벌리기 위해 한국을 부추겼던 전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대통령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의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고 현재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어떤 일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유화 공세를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과로 해석하는데요. 북한이 한국에 대화 손짓을 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표시는 아닐까요?
I think that would be true if the US was against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s.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론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대화를 꺼리는 건 북한이죠. 제재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재는 북한이 한국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고 봅니다.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는 합니다만 동시에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엔 마주앉지 않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I very much take to heart what President Moon said, which is under the right.
방북 요청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적절한 방북 시점 등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등 좋은 동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가령 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이라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I would like to see, for example, the North make some sort of positive.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언가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한 가지 예가 될 겁니다. 관련 활동을 종결하거나 핵미사일을 더 생산하지 않겠다는 성명 같은 걸 말합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추세를 늦추는 첫 단계 조치도 그런 여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들이란 말씀이신가요?
This is up to diplomacy to decide when it makes sense to do it.
언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외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런 행동들은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몇몇 진지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I think it has to be. I simply think that this question.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비핵화 문제를 무시하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추진 중인 최대 압박 캠페인이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으신지요? 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That very much depends on how South Korea approaches this.
한국의 접근법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은 채 평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강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목표에 역효과만 불러올 테니까요.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모든 나라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비핵화가 목표가 아님을 시사하는 행동을 한다면 역효과만 날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역내 안정과 더 나아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Having worked in the White House and worked on these kinds of issue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이 문제를 다룬 경험에 비춰 볼 때 대화는 언제나 유용합니다. 때문에 저는 어려운 현 상황으로부터 출路를 모색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를 다루고 충돌을 피할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게다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모두 대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부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의도와 미한 관계 미칠 영향 등에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에 다가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 설문에 응한 전문가 27명 가운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7명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큰 무게를 뒀습니다. 또 5명은 관계 개선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답변을, 나머지 2명은 올림픽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전망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since the DPRK seems to have absolutely no intention whatever of desisting from its missile.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로가 모두 만족할 만한 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현재의 긴장 완화 조짐은 한국이 올림픽에 방해가 되는 일을 막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림픽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핵무장 국가라고 주장하며 위협하면 현재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라며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As part of an overall strategy to advance its interests, which is, as I said, to conquer all of Korea, and first to drive the United States.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항복뿐이라며, 이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뒤 계속 이를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도 한국과 단일팀으로 참가하면서 핵물리학자들을 파키스탄으로 보냈으며, 201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직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매춘부로 부르며 맹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개선 가능성도 낮게 내다봐 전체 27명 중 20명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입니다.
Yeah, it's got easing tensions right now between the two Koreas, but I don't think it will ease ten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s position, U.S.
대각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석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고, 미북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올림픽 전날 군사 열병식을 감행하고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선보인 점을 미북 관계 개선의 부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If Kim Jong-un is not satisfied with the progress he's made,
because you know there are still question marks about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올림픽 이후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재개한다면 모든 상황은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북한은 올림픽이 끝난 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최대 압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림픽 이후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 역시 관계 개선에 부정적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한국의 미한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압박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한국의 대북 관련 행동을 제약할 것이며 북한은 이런 상황에 분노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 역시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겠지만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good rationale for that would be less likelihood of a North Korean attack. But I don't think anybody yet has said there's less likelihood now.
더글라스 파일 카네기 재단 부원장 역시 연기됐던 미한 군사훈련은 재개될 것이고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무기 실험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올림픽 이후 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어떤 결과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입니다.
Much will depend on whether he can convince the North Koreans to talk with the United States about the nuclear issue. So far,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에 나서게 하도록 설득하는 것 같다며 설득에 성공할지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미국이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7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금융거래주의보에 경제협력개발기구사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 우려를 담았습니다. 9일 발표된 주의보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북한으로부터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북한을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연속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되어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해 11월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북한의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기관과 위장회사들의 금융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범죄단속반이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중국의 단독은행을 돈세탁과 제재 회피 대상으로 지정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폴 레이 국방부 법무자문관 지명자가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쟁 선포로 간주되지 않은 한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무력 사용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 지명자는 현재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ased upon what I know, which is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nd the efforts, the diplomatic efforts of Secretary Tillerson and the President, I don't see that as meeting the circumstances that are, for instance, laid out in the 2016
네이 지명자는 7일 열린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 미 본토 도달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리차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2016년판 백악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국가 안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법무자문가는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테네시주 부검찰총장인 네이 지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법무부 자문관을 역임했습니다. 네이 지명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전쟁 선포권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라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에 따라 전쟁 선포를 하지 않고 또는 전쟁 선포로 간주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metimes the president may use those forces short of declaring war, short of what is considered to be the declaration of war. And this is borne out through the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력 사용 권한이 있다는 헌법 2조를 상기시킨 겁니다. 미 헌법 1조는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한 헌법 2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정의를 두고서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네이 지명자는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다면서 위협의 임박함과 북한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가 대통령의 이 같은 권한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Senator, I have to say it's difficult to deal in these hypotheticals.
때문에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대북 선제 또는 예방 타격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운 가설적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은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피 전략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이 대북 셈법을 바꿀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핵무장 논의까지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터키 대사와 이라크 대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십니까?
The problem is that if the Pyongyang regime is really committed to military or other quasi-military action,
북한의 한국 침략을 억제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비롯한 군사 대응을 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역량을 갖추면 없어집니다. 북한은 미국이 워싱턴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서울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은 19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이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자 미국은 소련에 대한 핵공격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소련도 핵공격 역량을 갖췄고 쿠바 미사일 사태로 이어졌죠. 당시 미국은 더 많은 재래식 자산과 핵무기들을 배치하게 됐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핵전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피 전략을 하나의 억제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The reason that this is essentially denied by most analysts is that They don't want to believe that America doesn't have any options. They think that all conflict.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전략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어떤 옵션도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분쟁은 소통과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 역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 문제에 관여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고 유화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완성하는 데 더욱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코피 전략을 시행하면 이후 보복이 따를 가능성이 우려되는데요.
Look, I worry about it. Did I say I ruled out retaliation? There is a real risk it could lead to a war.
Right.
보복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코피 전략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피 전략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전쟁에 빠지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 충돌에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미국과 북한이 핵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당시에도 군사 충돌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시리아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북한보다 높다고 합니다.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또 과거 한국 정부의 모든 내각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여객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더 지켜봐야 합니까?
그래도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텐데요.
There is a crisis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waffles because its own cities are threatened. And
북한과의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 도시들이 위협에 처했다는 이유로 장황하게 말만 이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할 텐데요. 하지만 대가로 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끊고 중국과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할 겁니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 유사시 유입될 북한 난민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터키는 중국보다 면적도 훨씬 작고 국내 총생산도 20분의 1 수준이지만 시리아 난민 400만 명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북한 난민 때문이라는 주장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코피 전략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계산법이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코피 전략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셈법을 바꾸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일부분 제재에 동참하고 교역을 끊었지만 아직도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피 전략이 시행된다면 북한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시리아 원자로 폭격 당시 모두 보복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Yeah, well, look, I was involved in all of these things
right.
on the ground, listening to the reports coming in.
저는 방금 언급한 모든 사건 당시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코피 전략은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1년 당시 사담 후세인이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것처럼 일종의 보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움으로 지은 시리아 원자로가 공격당한 사건 역시 보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부터 통일이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long with this threat of a bloody nose, we need to do a lot more. We need to do military things, including moving.
코피 전략을 통한 위협을 포함해서 더욱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군함이나 공군 자산을 통해 전술핵을 한국 인근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죠. 일본과 한국에 더욱 큰 타격 역량을 제공하고 결국엔 핵무기를 갖도록 하거나 핵무기를 공유하는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타격할 역량까지는 갖추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춘 북한과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We cannot live with the capability that they can hold us in check and then invade an ally where we have troops.
북한이 우리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들을 침략하는 역량을 갖는 상황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추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역량을 갖추는 건 북한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온 지난 25년간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출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은 대북 공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That president will be Trump because this is going to come in a matter of months.
Right.
According to Mike Pompeo. Mm-hmm.
이를 결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에 따르면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개발하고 완성했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를 비롯한 다른 기술들도 말이죠. 고체연료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 기술도 있습니다. 모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를 완성하게 된다면 군사 충돌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부터 코피 전략에 대한 분석과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막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상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엔 영하 12도, 낮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상 5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상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8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상 영하 3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4도, 낮 기온은 영하 13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는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미북 대화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이 날 카이로에서 북한이 언제 미국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회담 테이블에 무엇이 올라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을 할 경우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날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힘을 합쳐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요르단과 터키, 레바논 그리고 쿠웨이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로 날 경우 대화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최대의 압박 공세는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바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IOC가 12일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0일 IOC와 한국 북한의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바 위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방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당사국이 북한의 초청을 환영했다며 우리는 스포츠 측면에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은 2월 25일 막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운동을 이끄는 미하일 샤카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이 12일 괴한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샤카슈빌리는 이날 복면을 한 괴한에 납치돼 모처로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카슈빌리 한 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납치 사실을 전하며 괴한들이 석대 미니밴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카시빌리 측근들은 그가 조지아에서 폴란드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사카시빌리를 납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사카시빌리의 변호인은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추방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조지아 대통령을 역임한 사카시빌리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민권 문제를 둘러싸고 페트로 포루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 하욤신문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조성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평화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상 체결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양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과 관련해서도 정착촌 건설은 평화 조성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시진핑 국가 주석의 특별대표로 참석한 한정공상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중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상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정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창올림픽에 참석했고 이 기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을 만나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